오늘은 제목이 신부의 영성, 또 다르게 말하면 기초적인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보시면서 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 계시죠? 예, 뭐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아가서 문체 자체가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문체가 아닙니다. 시적인 용어죠. 그리고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 단어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제시했는지를 모르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를 천천히 나갑니다. 왜? 처음에는 우리가 한 줄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 이유는 기초 작업하려고요.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 구문을 동시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천히 왔다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이제 네 구절, 오늘 같은 경우는 다섯 구절 이렇게 막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요. 자, 먼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종교 생활 말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굴곡이 찾아오고 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그걸 이겨내가고 전진하냐 하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을, 존 버넌의 철로역정을 읽은 분이 계실 겁니다. 철로역정은요, 그냥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이렇게 천성을 향해 가는 어떤 노정을 얘기했습니다. 산을 넘고 깊은 계곡을 지나고 그 다음에 수렁에 빠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 도시 허화시에 들러서 엉뚱한 초점에 놓쳐가지고 하나님을 놓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어떤 이런 삶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아가서는요, 조금 물론 이게 철로역정 비슷해요. 그런데 철로역정은 어떤 과정을 그렸잖아요. 여기 아가서는요, 신부가 어떻게 성장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변화되는가, 그 과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철로역정 비슷한데 초점이 달라요. 철로역정은 어떻게 천성까지 들어가느냐, 그것을 나그네 길로 얘기했고요. 이 아가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처녀가 자라가면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신랑을 알아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개념들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동안에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피하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거는 우리의 내부적으로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어떻게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으로 온전케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 아가서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신부의 영성.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이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신부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패러다임,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신부인데 더러운 신부냐, 아니면은 좀 모자라는 신부냐, 아니면 정말 신부다운 신부가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가서서 말하는 신부는 어떻다고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사랑을 수용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온전한 형태로 세워진 그런 신부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라고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예전에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어땠습니까? 야, 예수를 잘 믿어서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충성도 하고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겠지. 이런 패러다임이 있었다면 또는 아 그건 둘째치고 저 건강하고 좀 저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패러다임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좀 뭐 교회를 크게 해서 좀 이름을 좀 드러내고 좀 기왕이면 좀 멋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패러다임도 있어요. 근데 그 패러다임은 다 썩어 없어지고요. 다 끝나요. 다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 신부의 패러다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이 과정의 패러다임이 주님 앞에까지 영원히 가요. 그 영원히 남아요. 그걸 거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분명히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주님 앞에 가서 신부로 준비 안 되면 진짜 부끄러워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인정 못 받고 별벌이 없어도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면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 나사로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있었잖아요. 그 소년, 소녀 가장들 이 삼남매 주님이 그 세 남매를 아주 아꼈어요. 근데 그 마르다의 행동을요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 마르다의 행동을 최고로 쳤어요. 마리아 예, 죄송합니다. 그 마리아의 행동을 최고로 쳤어요. 이게 우리가 눈을 떠야 할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요 별 관심 없어요. 거기 그 당시 사람들도요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어리석은 짓 한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뭔지를 우리는 이제부터는 선명히 보고 가야 돼요. 세상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아주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여기서 구분을 좀 합시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요거는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얘기예요. 내 사랑아,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하는 얘기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가서 보면 이게 신랑이 하는 얘기야, 신부가 하는 얘기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눈에 쏙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나온 단어는 거기서 말하는 주체가 누군가 하면요 신부예요. 그 다음에 내 사랑아 이렇게 나오는 분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혹은 신랑이 내게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구분 좀 되시죠? 예, 저기 구분이 안 되면 헷갈려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뭘 하라는 얘기야? 막 그래. 그래서 이 화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전체를 보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면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고 내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얘기예요. 신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제일 먼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먼저 성경적인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신부의 여정을 가려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돼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유익,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했습니다. 13절. 물론 12절이 먼저지만 13절부터 먼저 초점이에요. 저기 돼야 12절이 이해가 돼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지금 신부가 하는 얘기예요. 신부가 신랑이 뭐라고요? 내 품 가운데 있는 모략 향랑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모략 향랑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면 돼요. 자, 모략은요, 그 방부제 같은 거고요. 이렇게 장사 지낼 때 썼던 향료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모략도 가져왔잖아요. 모략도 가져와서 선물로 아주 저기 비싼 거예요. 귀중한 거고요. 그런데 이 모략향랑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의 사람이 저걸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 솔로몬이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저렇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모략 향랑을 선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그 의미예요. 예전에는 저게 잘 몰랐지만 지금은 어떻다고요? 더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을 향해 갈 때 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담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유혹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이 마음을, 정신을, 혼을 뺏어가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돈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최고가 뭐예요? 세상의 포도주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래 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분명한 기초가 뭐냐?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했다는 거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나를 자유케 하고 모든 억압에서,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걸 못해줘요. 근데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나에게 그 선물을 했어요. 이걸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묵상하고 붙들면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그걸 이기지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나와요. 결국 그거예요. 그리고 기쁘지도 않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이 안 돼서 그래. 근데 기대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따른 거면요, 그 의미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로 기어 들어간다고. 그게 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항상 하루의 인생 가운데 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날 사랑한 거, 나를 보호하고 대가 지불한 거,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이 사랑을 내가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신앙의 기초에 딱 정돈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이거 넘어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청춘 남녀가 서로 연애하는데 자꾸 눈을 다른 데 돌려. 그럼 뒤통수 얻어맞아야 돼요. 그렇지요? 예. 절대 그거는 사랑이 깊어질 수 없어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까지 희생하며 자기 생명까지 주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 사랑은 지금 계속 부어져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 귀족들은요, 귀족들 여인들은 이 모략 향이 있는가 봐요. 이 향을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요, 요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늘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요, 그걸 차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모략향이 계속 냄새가 나지요. 그러니까 밤에도 이 모략향랑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어떻다고요? 계속 그 향기가 흘러요. 이 그 당시에 했던 풍습이었어요. 그 저 의미가 뭡니까? 밤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굴곡이에요. 어려운 때예요. 그때도 어떻다고요? 모략향랑을 차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략향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굴곡이 있어도, 어려울 때도, 진짜 어둠이 올 때도 이 향을 계속 맡는 거지요. 이 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있는 모략향랑이다.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그 향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의 공로를 묵상하고,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을 계속 이성적으로라도, 이 머리로도, 맞아. 이 감정적으로 안 와도, 맞아.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 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할 수 없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장 첫자리에 두고 내 인정하고 고백할 거야.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 승리하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 묵상이에요, 저게. 그 십자가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걸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자라려면요, 저 놓치면 안 돼요. 저거는 평생 우리가 붙들고 목에 차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공급에 대한 계시를 이제 받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입맞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 십자가는, 이 모략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헌신하셨구나.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걸요, 진짜 중심으로 깨닫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대한 계시예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로와 송이로구나. 좀 바탕이 너무 좀 진했네요, 그죠? 예. 자,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지금 누가 고백해요? 신부가. 신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가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 그분은 신랑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엔게디 포도원이 왜 나오지요? 자 우리나라 포도 유명한 산지가 어디입니까? 예? 예. 대구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예. 어떤 사람 경산 이러는데 저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입장. 입장에 거봉 많이 나오잖아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죠? 천안 아래. 천안 우인가? 예. 하여간 뭐 비슷해요. 하여간. 근데 이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고베라 송이가 그렇게 향이 좋은가 봐요. 아주 땅도 좋고 그런가 봐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웬 포도원의 고베라 송일까? 이 고베라는요. 고베라 한번 구경시켜 줄게요. 저기 고베라예요. 저게. 그래서 저걸 이렇게 잘라서 신부 이렇게 부케를 만들어요. 향이 아주 좋아요. 예, 저기 그런데 근데 저기 뭡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는데 울타리를 만드는 이 나무로서는 아주 좋아요. 저게 아주 울타리처럼 되니까 뭐 못 들어와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 울타리를 치는데 저 고베라를 심어요. 그래서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고베라도 아니고 그냥 이 꽃이 만발한 걸 말해요. 만발함. 그럼 만발함이 어떻습니까? 그 향이 엄청나겠죠? 그렇죠? 백합 하나만 해도 엄청난데 백합이 그냥 엄청나. 여러분 백합이 한 송이 정도는 집안에 놔둘 수 있지만요. 여러 송이를 집에 놔두면요. 질식해 죽어요. 죽습니다. 향 좋다고 여러분 백합꽃을 많이 갖다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강해요. 아마 그 향 중에 그 독성이 있는가 봐요. 어떻든 간에. 예. 자, 저기 고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향, 예수님의 그 향취, 그 예수님의 성품, 이게 이 의미가 뭐라고요? 고별하송이. 고별하에서 나오는 향이. 여러분, 우리가 향이 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더러운 냄새도 있잖아요. 그 더러운 냄새는 냄새라 그러지 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더러운 냄새 나는 건 여러분 싫지요. 근데 아주 여러분에게 이렇게 코에 당겨지는 그런 이렇게 향기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지요. 근데 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이 예수님의 성품이 고베라 꽃에서 나오는 향기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만발한. 우리가 봄에 여기 뒷산만 가도 어떻습니까? 5월 초에 되면 아카시아 꽃이 쫙 피죠. 그러면 이 밑에 길로만 가도 아침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산에서 이 공기가 쭉 내려와서 아카시아 향이 쫙 나요. 한번 5월에 한번 일 지나가 보세요. 이리로. 함지산 밑으로 가보시면 진짜 향기가 엄청나요. 근데 산 꼭대기 올라가면 더하지요. 향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자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어떻다고요? 너무나 좋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그냥 온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온 삶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또 잘 세워가기를 원하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로 어떻게 표현돼요? 우리에게 너 죄 짓지 마라. 너 이거 해야 돼. 여기에다 삶을 걸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계명이에요. 예전에는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향기를 모를 때는요. 계명이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귀찮아. 아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이건 못하게 해?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야, 하나님이 왜 저런 말씀 하셨는지를 알아요. 야, 나를 정말 아끼고 보호하려고 계명을 주셨구나. 그건 알게 돼요. 예전에는 그 계명이 싫었어요. 지키는 게 귀찮았어. 근데 그 예수님의 향기를 알게 되면,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면요. 그 계명이 너무나 보호받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짐이 아니에요.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 계명을 지켜요. 기쁘게 해요. 이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보고 야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 또 예배? 이런 친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목사님 우리 예배 좀 드려요. 분명히 그게 나와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거든요. 그 은혜를 알았거든요. 그분을 더 알고 싶어.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더 맛보고 싶어.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명이 무거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무거운 것도 아니야. 도리어 그 계명을 져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심부로 우리가 전진해 가는데 저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면 심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심부로 지금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찾아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러면 좀 부담스러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 찾다 보면 은혜가 오면 아, 오기 잘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 얼굴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즐겁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와서 기도해도 뭐 막막해. 그런 분은 어떻습니까? 아이, 그럴 줄 알았어. 다음부터 안 오리라. 이런 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베라 송이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그 향기를 몰라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아직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통하여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이론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계명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고 지켜나가는 이런 삶이 지금 이 신부가 달려가야 할 과정의 아주 처음 기초라고 해요. 기초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꽃들의 다발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분은 하나의 꽃이 아니라 다발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움과 그 다양성, 풍부함, 우리를 그 사랑하는 것, 그 우리를 아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렇게 표현되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가서 중간에 보면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신부가. 그래서 아가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입은 심이 달콤하리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그래서 주님을 점점점 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혼자만 좋았는데 이제는 막 자랑하고 싶어. 너무나 사랑이 좋으니까. 그래서 사랑에 이렇게 화살에 맞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혼자 그냥 주절주절하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지요. 남이 뭐라든 말든 막 얘기해요. 저 사람은 실성했나 그러는 거지요 우리가. 예,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냥 제 멋을 살아. 너무나 좋으니까 저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회개해서 그 나를 용납하시는 사랑, 그 풍성함, 이걸 알게 되면 진짜 이게 열망이 대단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이게 신부가 왕의 식탁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 안에 지금 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여기에 나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12절에 나오잖아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자, 좀 또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이거예요. 자, 왕과 독대하는 자리. 쉽게 말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목격하면 너무 기쁘겠죠?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도 기름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삶이 온다는 거예요. 저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24장로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면류관을 내려놓고 엎드려 24시간 경배해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14절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온 마음과 중심으로 그분을 경배하게 돼요. 그분을 경배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떻다고요? 원수가 그냥 막 쳐들어와요. 원수가 내 앞에 있어. 근데 거기서 어떻다고요? 내가 왕의 침상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줘요. 하나님의 생명, 그 은혜들을 부어줘요. 그럼 어떻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요, 우리는 즐거워하고 뛰어요. 두렵지 않아요.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앞에 문제 이걸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의 침상에 그 잔치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왕의 침상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왕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게 뭐지요? 예, 결국은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게 지금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요, 어떻게 해요? 그 신랑을 알게 되니까, 신랑을 알아가려면 왕의 그 침상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동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성령에 비춰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들을 먹어가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죠. 처음서부터 우리 말씀이 잘 안 비춰지잖아요. 그래도 어떻다고요? 계속 고민하며 머리를 싸고 성령께 비춰달라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비춰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진리를 알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은 계속 문 닫아놓을까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비춰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지금 왕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요. 심상에 거한다는 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의 목전에서 무슨 짓을 하죠? 겁주고 죄책감을 주고 우리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놈이 공격하는 건 그거예요. 거짓말로. 야, 하나님 너 같은 거 사랑하냐? 야, 너 하는 행동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인정해 주겠냐? 그러면요, 그 소리 들으면요, 그냥 다운돼요. 하, 내 한 짓이 있거든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잘못된 게 많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내 검은 것이 자꾸 드러나요. 근데 앞전에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검을지라도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는 행동은 어떻다고요? 계속 검은 행동들이 나와.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검을지라도 내 눈에는 네가 아름답다는 거지. 이 진리에 저와 여러분이 기초가 서야 돼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줘요. 밥상을, 진리의 상을. 그걸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를 하지요. 그놈이 아무리 여러분 보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던져도 어떻다고요? 그래, 나 원래 그래.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여겨. 물러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죄책감 가운데 있어요.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우리 행실을 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가져야죠. 그래서 말씀의 그 양식을 말씀이 뭐라고 내게 얘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내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를 그걸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그게 지금 왕의 침상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잔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아무리 행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다고요?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죄는 떠나갔어요.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의 법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작동한다고요. 은혜의 법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나의 자녀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야 돼요. 죄의 법은 뭐예요? 너 잘못했지. 너 멸망이야. 너 심판이야. 이렇게 나가는 게 제의법이에요. 그게 율법이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 연약함 내가 다 알아.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너는 새로운 사람이야. 너는 옛사람이 아니야. 너는 새로운 생명이야. 너는 나와 같은 생명이야. 조회의 생명을 너 가졌어. 너 안에 씨는 나와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춰져야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비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무장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 지어다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 옛날 우리가 아니고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내가 정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옛날에 내가 나를 생각한 그 옛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진리 가운데 나를 보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나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나중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갈 것을 신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정죄함이 오는 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정죄함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부의 세 가지 반응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12절로 14절에 보면 첫 번째, 그녀가 왕의 식탁에서 먹을 때에 그녀의 삶은 순전한 나드와 같이 올라가는 즉각적인 예배와 경배로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거기서 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을 때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리로 가야 돼요. 우리.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녀는 항상 그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의 모략을 견뎌내실 때 그녀를 위해 성취하신 것을 묵상하거나 양식으로 삼습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예수님 십자가 봐. 내가 불의할 때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셨어. 그때도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도 날 사랑하기에 십자가 졌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5장에 천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 것을 붙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녀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가득한 기쁨을 봐요. 그래서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 향을 맛보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예요. 자, 그래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여기는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신랑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에 대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아이, 그 거짓말이야. 내가 한 짓이 있는데요. 거짓말이야. 그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계시가 안 드러난 거예요. 저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던, 아이고,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하겠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이, 웃기지 마세요. 뭐 내가 한 짓이 뭐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뭔데요? 나를 사랑해요. 뭐 이렇게 아예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는데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에이, 그냥 좋은 말로 그렇게 하시겠지. 실진 아니겠지.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신랑인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예쁘고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쁘고 예쁘다는 우리 알겠지요? 그분은 정말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아끼신다는 거죠. 근데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이걸 이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둘기는 저는 이제 비둘기에 대해서 잘 연구를 안 했는데 비둘기는 그렇대요. 비둘기의 눈이 앞만 본대요. 이렇게 옆을 잘 못 본대요. 경계심이 없어. 한쪽만 봐. 그래서 잘 이렇게 매 같은 데 이렇게 잘 잡히는가 봐요. 이게 눈이 계속 빙빙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사주경계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하나만 봤으면 오로지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일편단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쪽에만 충실해요. 그래서 비둘기는 짝이 죽으면 그냥 혼자 그래서 산대요. 그 비둘기의 특징인가 봐요.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이 비둘기는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성경에서 비둘기 하면 대개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치, 성령님. 예, 비둘기 같은 성령님, 이렇게 온유한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주님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내 눈이 성령님이 바라보는 관점을 가졌구나. 얘기해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 진리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 진리 가운데 서면, 진리 가운데 서면 어떻다고요? 성령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눈을 가지면 어떻다고요? 이제 승리하고 하나님 어떻다고요? 야, 너 정말 잘한다. 맞아, 그거야. 그게 진리야. 너 정말 잘 자라고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는지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관점이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고 오로지 하나 진리만 향해 가고 허튼 소리 안 듣고 오직 진리만 오직 성령이 갖고 계신 관점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이 뭐예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관점을 우리는 봐야 돼요. 세상이 보는 관점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관점이 몸에 배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 잘 안 믿어져요. 그걸 안 봐요. 그걸 본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이내 예전에 내가 봤던 관점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깨닫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 예수님의 향취를 경험하고 그 고베라성의 그 다발로 된 그 향취를 먹으면서 예배하며 경배하다 보면 어떻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관점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야, 내가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그걸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라고 초대하시는 거지.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 관점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조금 열렸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둘기의 눈의 관점을 가지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왜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복습입니다.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영을 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부르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몸은 약하지만 우리의 영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어 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제 신부로 보아요. 아직 어리지만 신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비둘기의 눈을 가졌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자꾸 거기에 초점 두지 마시고요. 내가 그러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내가 검지만 하나님 아름답다 여긴다. 그걸 계속 붙드셔야 된다고요. 검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진리를 붙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검은 행동은 이제 버리잖아요. 우리가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봐요. 저기 성경에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른 것을 보고 그는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했는, 저거는 이제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은 안 쓰고, 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요한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빼고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정체성을 표현해요. 저게 요한이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요한의 관점을 가지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정체성을 붙드시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저 산에 들로 뭐 놀러가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인정하세요. 더 우리가 사랑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마음은 자기는 어둡지만 하나님께 사랑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는 아름답다. 너는 나의 사랑이며 너의 마음은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했어요. 다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예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이제 보게 돼요. 예전에는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가까워지고 지성소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꾸 이제 강조하게 되죠. 이 정체성이 점점점 선명해져요. 이제 다섯 번째. 신부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 네, 그 우리 지금 했죠. 더 나오네. 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으면, 우리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건 뭐지요? 우리 그동안 배웠잖아요. 눈이 초점이 하나면, 싱글 포커스. 이게 눈이 밝으면 뜻이에요. 눈이 그냥 다양한 관점이 있다. 초점이 흐려졌다. 그럼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우리 눈이 밝기를 바래. 자, 이제 여섯 번째. 신부의 예배와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녀의 다섯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잘 안 보이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지금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누구의 합법이지요? 신부입니다. 신부. 자, 신부가 누굴 보고 그래?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너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이제 이 신부가 신랑을 이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신랑을. 야, 진짜 신랑이 너무나 어여쁘고 화창하고 좋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다고요? 그 잘 몰랐어요. 의심반, 진단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단이 막 정죄감도 주고. 그런데 그 진리를 딱 붙들고 이제 믿고 이제 일어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주님은 신실하다는 걸 알게 돼. 그 붙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저것도 비유예요. 시적인 용어예요. 자, 여러분 곡식을 심으면 가을 되면 어떻습니까? 누렇게 추수되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아주 푸르고 푸르면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막 성장하고 풍성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혹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오는 진리가 막 비춰진다는 거예요. 막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의 입맞춤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이 삶에 이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막 비춰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침상은 푸르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 그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진리가 막 비춰지니까 막 성장하고 장성하는 이걸 지금 얘기해요.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우리의 집은, 우리의 집은 뭐예요? 지금 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저거는요, 성전을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주로 사용했던 나무예요. 저게. 그럼 저건 안 보여요. 속에 지었기 때문에 겉에 둘러싸였잖아요. 안 보여.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성전처럼 지어가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늘 문이 열려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들 말씀을 깨닫는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뭐 신약에서 말하는 그대로지요.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집 지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자, 그래서 신부가 저 말씀의 기쁨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누려가는 거예요.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게 실제가 돼가는 거죠, 지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지금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안식과 신뢰와 영광이 있어요. 안식과 신뢰와 영광.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낙심, 좌절, 의기소침, 그냥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안식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그 기쁨들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의 침실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 아까 말씀 똑같은 건데요. 이제 정리하면 자,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안식에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건 뭐예요? 죄의식이에요. 계속 죄의식을 갖다 줘요. 사람이 이 진리 가운데 안 서면 죄를 정리 못한 것 같아서 힘들어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생각하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몸이 힘들어서 어떤 데는 예배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못 나오니까 어떻든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연세 들어보세요. 몸까지 힘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과거에 그 잘못했던 거요, 새록새록 올라와요. 제가 늙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 잘못했던 거는요, 그렇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 그거는 그렇게 기억이 난대. 사단이 영락없이 와서 정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배에 못 나오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다 나오셔야 돼요. 왜? 모세처럼 딱 하나님이 나 오늘까지 살고 내일은 내가 데려간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혹은 그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데려갔던 것처럼 그 산에 올라가는 기력도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침상에 누워서 아이고 이러다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대개는 이 진리가 없으면 저렇게 산다고 해요. 이 진리가 없으면 그냥 몸져 누워요. 안식이 없어요. 그럼 영락 없이 사단이 쫓아와서 정죄감을 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못 깨달으면 당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신부로 자라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안식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고 또 예배의 은혜들이 넘치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친밀함으로 오는 만나는 그 즐거움 그 안식이 넘쳐나요. 이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서 집이 지어가요. 이 은혜가 신부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구절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니라.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부의 그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초적인 진리, 그 진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침상에 가서 그 잔치의 음식을 마음껏 누릴 때 우린 승리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을 계속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얼굴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고민하시고 애쓰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